사랑하는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늘의 음성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이 바알세발 논쟁을 이렇게 세불 논쟁을 마무리 짓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자 그 말씀의 파워와 권능에 감동받은 여인이 탄성을 지릅니다. 아,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진짜 뛰어난 인물을 보면 야, 어느 집 자식이지? 저 사람 부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저런 자식을 낳았겠지? 라고 말합니다. 뭐 인간이라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그거죠. 그래서 이 여인도 순수한 마음에서 저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찬사를 그렇게 던진 거예요. 아, 예수님 부모 어떤 분이지? 정말 훌륭하신 분인가 봐. 그러나 그것은 이 여인이 아직 예수님을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모세나 엘리야, 다윗 같은 인간이라면 이 찬사를 굉장히 땡큐하면서 받을 수 있는 찬사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 어떤 인간의 찬사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주님은 훌륭한 성현군자,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자의 말을 고쳐주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 나의 육체 어머니 마리아는 복된 사람이 맞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있다. 가톨릭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사실 때문에 마리아를 신격화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한 죄인일 뿐입니다. 마리아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딱 한 사람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축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조건이 육체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육체 어머니 마리아 이런 거 다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이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육체 혈통으로 연결되는 것보다 더 크게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대통령 레임덕 시대가 되면은 항상 대통령 친인척 사건이 항상 정권마다 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이 땅의 권력에 연결된 육체 혈통들도 그렇게 비리가 많은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예수님한테도 육체의 형제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영적인 형제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형제의 이 증거는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순종하고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지킬 수가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미국 가니까 선생님이 막 뭐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애들은 탁 듣고 알아서 막 이렇게 막 숙제를 하는데 나는 이해를 못하니까 같은 말을 들었는데 그 말대로 할 수가 없잖아. 영어를 알아들어야 시키는 대로 뭐 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알아들어야 그 말을 지키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연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세대를 꾸짖으십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적이란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더 보여달라는 것. 그 수많은 기적을 눈앞에서 증거를 보여줄 때는 다른 걸 트집 잡고 싸우잖아요. 안식일날 장님의 눈을 떠게 해주고 손이 마른 사람 고쳐주고 이럴 때는 아 왜 안식일날 그러냐고 막 그래놓고 증거를 보여줬을 때는 딴짓하고 있다가 계속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악한 세대다.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 말에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냐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가 다시 나와서 살아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는 심판주로 다시 서실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너희들에게 부어주었다고 하십니다. 이적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을 너희들이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기 위해서 예로 드시는 것이 31절 32절에 나오는 남방 여왕과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요나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남방 여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스바의 여왕을 가르치죠. 이 스바의 여왕은 그 당시 세계의 제일 끝으로 알려진 먼 곳에서 살았지만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갖 장애를 무릅쓰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솔로몬보다 훨씬 위대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바로 곁에서 들을 수도 있는데 그 메시지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요나가 악의 도시 니느웨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요나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정죄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죄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실 때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심판대에 서셔서 하늘의 권위로 사람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날에는 육체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거듭났느냐 안느냐에 따라서 최후 심판날에 어떤 위치에 우리가 서 있을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충분한 증거는 보여주었다. 이미 충분한 말씀은 선포되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너의 영적인 자세에 달린 것이다. 똑같은 영화가 있는데도 3D 안경을 쓰지 않으면 이게 입체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이 영화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불완전한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못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지금 주파수가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안테나를 틀지 않으면, 그래서 주파수를 딱 이게 이 프리퀀시를 맞춰서 이 안테나에서 이 전파를 잡지 않으면 우리는 TV를 시청할 수가 없습니다. DMB 안테나 그걸 잡아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안테나가 열려 있어서 이걸 잡아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해서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33절, 36절까지는 일명 등불 비유라고 불리는 부분으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주신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속에나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등불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메시지의 표적을 자꾸 요구한 것은 예수님이 빛을 숨기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은 이미 충분히 등경 위에서 보여주셨지만 그들의 심령이 악했기 때문에 그 빛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운전을 하다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왔는데 깜빡 잊고 이렇게 안경을 갈아 끼는 걸 깜빡 잊었어. 컴컴해 보여. 여기 이렇게 컴컴하냐. 근데 컴컴한 게 아니라 내가 빨리 선글라스를 벗어야 그걸 알아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죄의 안경을 끼고 있으면, 우리의 고집과 이 선입관을 끼고 있으면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34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서 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온몸이 밝아진다. 즉 온 인격이 변합니다. 인생 전체가 변합니다. 반대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의 온몸이, 우리의 온 인생이 어둠에 갇힌 채로 파멸하게 되고 말겠죠. 그러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온 인생의 운명이 결정이 나버리죠.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속에 있는 빛이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양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양심을 주셨는데 그게 죄로 더럽혀졌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죄로 오염된 양심을 털어버리고 마음을 열어 빛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표적이 부족한 게 아니고 설교가 부족한 게 아니다. 이미 네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표적이 주어졌고 설교가 선포되었다. 이제 네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남았다. 네가 교만하고 자만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온전히 밝아집니다. 눈과 같이 휘게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완전한 이 구원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이 영적인 감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입맛이 떨어져요. 음식의 맛을 느끼고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그냥 다 떨어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입맛이 잃어버립니다. 별로 예배를 드리고 싶지가 않고 말씀을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버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시면서 가장 답답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기적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 바리새인, 그 똑똑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를 말씀을 수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이 쩌렁쩌렁 큰 소리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 우레가 친다. 어떤 사람들은 야 천사가 말했나 보다. 메시지를 들었는데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무지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어 강의를 듣는데 영어 못하는 사람이 들어서 그 무슨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가 절박함이 없으면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식이요법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강의나 책들이 나와도 건강한 사람은 그거 보면 시큰둥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번 암에 걸리거나 집에 한번 암 걸린 환자가 있으면은 그다음부터 식이요법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앞으로 알칼리성으로만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이거 식단을 챙겨서 먹습니다. 절박함이 그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캐치하게 하는 거. 좋은 거는 다 가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거. 뭐 수능 시험 커트라인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우리는 뭐 시큰둥합니다. 그러나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눈을 부릅뜨고 숙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마음이 가난하고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목마름을 가져야 복음에서 이 메시지를 끌어낼 수가 있어요. 메시지를 끌어내야 하나님이 그 메시지 속에 숨겨두신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내 안으로 흡수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영적인 메시지를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또 회개한 심령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완악한 자, 사악한 자,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 하는 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래서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메시지가 클리어하지 않게 들린다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완악함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캐치하지 못합니다. 큐티를 제대로 하려면 성경 지식을 뚫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 마음이 회개한 심령이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큰 이 눈물을 회개를 거치고 나서야 이 말씀의 행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말씀에서 캐치를 하려면 자꾸 들어야 됩니다. 미국에다가 애들 데려다 놓으면요. 한 1, 2년 있으면 애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영어로 귀가 뚫립니다. 자꾸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고 큐티를 하고 이렇게 자꾸 들으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그 음성이 살아서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아듣고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어요. 구원을 보았어요. 성령을 발견했어요. 능력을 봤어요. 그 말씀을 알아들으니까 지키는 결단이 나오는 거죠. 왜 말씀대로 안 사느냐, 안 지키느냐,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으면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완악한 마음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온몸이 밝아집니다. 온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걸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알아듣고 지켜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